이 사도행전의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말씀보다는 성령의 행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주체도 역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의식하면서 살고 또 신앙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신앙의 주체는 우리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기분으로 이끌어가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 기분에 좋고 우리 마음에 기쁘면 모든 것을 다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관계를 주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인식을 한다면 역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에 있어서도 우리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을 하는데 역시 여기 성령과 더불어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령과 더불어 진정이라는 건 뭡니까? 기록된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절대적인 어떤 두 가지의 바탕으로 이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 안에서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그리고 진정한 예배, 주님의 희생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는 것처럼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1세기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역시 있습니다. 성령이 그때 계시다고 하는데 정말 계시는 건가? 우리 옆에 계시는 것인가? 그리고 성령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엄밀하게 얘기하면 만오리 여기는 겁니다. 우리 부모라도 옆에 계신 부모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의식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 부모는 얼마나 서운해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짐짓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그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심지어는 이 교회당에 와서까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삶이 아니라 바로 육신적인 삶이라는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어떤 제자들을 만나? 오늘 본문에 그랬거든요.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인지를 여기서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아무래도 18장 24절 이하의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의 십자가를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까지만을 알면서 예수님의 이름만을 들먹이는 그런 아볼로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 여기에 에베소에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누가요? 바울이. 근데 공교롭게는 아볼로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고린도에 있다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와 희생의 역사, 그리고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을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전해받고 완벽한 복음 속에 살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로 넘어갔습니다. 아볼로는 거기 있는데 아볼로와 같은 어떤 제자들이 지금 에베소에 머물러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바울이 이 제자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성령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패를 좌우합니다. 왜요? 우리 신앙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종교와 다르게 뭡니까? 영적인 삶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물속에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났을 때 이미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심장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패와 성공을 좌우한다. 아무리 종교생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의 의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 신앙에 성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 하잘 것 없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에 의지하여 자신을 드리면서 사는 삶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영광을 누릴 거룩한 삶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죠.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지금 바울이 누굴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이 로마서 8장 13절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이런 경고를 주고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 그대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우리 기분대로 우리 육신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눌려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육신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정욕의 샘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에는 이 두 가지 삶밖에 없습니다. 영을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의지를 쫓아 사는 사람이 있고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판단대로 육신을 따라서 억지로 종교 생활을 하는 두 가지 부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우리는 수시로 이런 부분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임재의 약속을 구약 성경에서 물론 봅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씀을 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했었죠. 믿는 사람들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구약 성경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예수도의 십자가 즉 대속의 역사 이후에 주어진 약속입니다. 성령의 우리 성도들의 각 사람 속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말이죠.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람들만이 성령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지요. 그러나 이 성령의 약속은 예수도께서 완전한 유월절 희생양이 되시고 모든 제사의 완성을 이루시면서 비로소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약속은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없었던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복음 속에 사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가 이걸 생각할 수가 있는 것. 죄의 사람 속에는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사죄의 은혜를 입은 예수님의 피로 죄 씻김을 받은 사람들 속에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인도도 하십니다. 그러나 임재해 주시는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가능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죄의 사람 속에서는 절대로 성령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또 오산일 수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속에는 죄의 사람 속에는 신령하시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늘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령 따라 거룩하게 보존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산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 멸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했던 이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라는 말씀과 다르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육신으로 유대의 예루살렘의 왕이 되는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자꾸 어디로 간다 간다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왕으로 등극하셔가지고 자기들에게 한 자리씩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실상은 유익이다.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저희들과 함께 있는 동안은 적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 있어도 예수님 멀리 계셨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으로 계시는 주님께서 영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계시기 위해서 뭐예요? 가시는 것이 유익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같은 요한복음이죠. 7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래 놓고 설명을 하기를,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이요. 그래 놓고 가로를 열고 거기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구속의 십자가를 지시지 아니하심으로 그 우리 각자에게 주실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그분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물론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우리 기분대로 우리 생각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로 하지 않고 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물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그때부터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복종시키고 이끌림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기꺼이 그런 사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인침으로서 성령은 그 사람 속에 와 계시지 않다는 걸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묻는다고요. 믿음과 성령은 연관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를 세례와 성령이 연관된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아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시 뭐라고 해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무슨 세례를 받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임하느냐 그러지 않느냐는 약속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례는 다만 외형적인 의식에 불과하다고 해서 물세례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만큼이나 분명한 언약도 없습니다. 물세례는 믿음의 최종적인 순종으로 약속대로 물세례로 거듭난 사람들 속에 약속으로 성령은 임하십니다. 이러한 모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받으심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다고요. 이게 모든 사람의 세례 그리고 성령의 임재의 전형입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시면서도 세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바로 성령의 말씀이면서 거듭남의 말씀을 요한복음 3장에서 하십니다.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 놓고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순서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로 하나님의 약속에 최종적으로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거듭난 그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역시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예수님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주신 약속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희생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순종하고 우리를 기꺼이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복음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순종만 하면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약속입니다. 다음으로는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성령은 인격이시라는 거죠. 인격.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은 단순히 하나님의 활동력이다, 능력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립니다.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보혜사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세세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러한 교훈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같은 교훈으로 와집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격이 없는 존재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인격이라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이라는 표현을 썼고 모든 걸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성령은 그냥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우리가 보면 의자나 옆에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인격이라는 게 뭡니까? 생각하고 듣고 말하고 판단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당부를 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4장 30절에 크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보면서 근심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태껏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실 1층, 2층 예배당 다 지금 녹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것은 보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은 도청기가 지하실 식당에서부터 유년주일학교실, 그 다음에 휴게실, 교사실, 또 물론 제 방에도 있고요. 장로님실도 있고 소예배실도 있고 학생회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그게 죄송하지만 다 이미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마 남을 칭찬했다면은 기분이 좋겠죠. 그러나 부정적이고 또 남을 흉보는 이야기를 했으면 좀 가슴이 뜨끔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계적인 도청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죠. 성령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십니다. 여러분의 안에서 여러분 옆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조심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식하지 못하면 함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나 은혜보다는 부정적이고 남을 헐뜯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령이 그것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성령의 인격이시니까. 사람은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말을 조심하는데 우리는 사람이 옆에 없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말합니다. 그런데 조심하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조심하십시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낱낱이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각각의 집에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의 나라에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얘기합니다.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내가 가서 앉아보니까 자기가 했던 행동이 하나하나 다 영화처럼 그렇게 보이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말은 우리가 신빙성을 가질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매체가 있어야 녹음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공기 중에서도 우리가 한 말을 수집하실 수가 있으신 분이에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식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당에 왔을 때나 여러분 살 때나 성령을 의식하십시오. 그분은 인격이시고 여러분 옆에서 적어도 하나님으로 대우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세상적으로 사는 것은 그분을 의식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거룩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다.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모든 걸 다 주었거늘 너희는 나를 뭘 주느냐 하는 것보다 너희는 무엇을 하느냐? 주님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좀 더 성령에 예민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가시기 전에 이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안다.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신다.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역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굴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것이요.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시리라. 동일하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한 번씩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과 함께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왜?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랍니까? 내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자유로라는 건 뭡니까? 내 기분대로 내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듣는 것을 말하신다 했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위로를 사모해야 됩니다. 왜요?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파라클레토스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옆에 앉아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등을 두들기며 위로하시는 주님이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다 이루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이런 분이 누구라고? 그래서 보혜사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때 위로하실까요? 믿음으로 살려고 힘썼는데 세상의 장애를 만나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럴 때 성령은 여러분의 심령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로 살려고 세상 속에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낙심치 않는 것이죠. 왜?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은 믿음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여러분,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예수도의 은혜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면 성령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다른 기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르치신다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또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요한은 말씀합니다. 역시 신앙의 부분들을 분별하게 만드십니다.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진리인가 바로 판단할 것은 뭡니까?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바른 판단을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죠.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 계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뭐랍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행하라 이런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이게 뭐입니까?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성령은 충만할 수도 있고 빈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은 억지로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의 의지에 따라 성령에 충만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당부의 말씀을 주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바울은 다시 당부를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육신의 욕심대로 조차 행하면 어때요? 성령의 앞에서 근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조차 성령의 의지대로 따르면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중요한 약속이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계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사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거역해도 육신으로 와 계신 예수님을 거역해도 용서를 받는데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성경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0절을 보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누가복음은 꼭 같이 하는데 12장 10절에서 뭐라 하느냐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이렇게 합니다. 앞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주위에 계시는 성령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짐짓 성령의 의지를 거스릴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판단할 때 말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성령조차 행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성령의 의지보다는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성령의 의지를 거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사심을 받지 못한다 하는 두려운 음성을 듣습니다.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는 행위는 성경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연 중에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조심해야만 합니다. 사람을 서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육신적으로 방해한다면 그것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두려운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패는 바로 성령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은 부약의 성도들에게는 약속되어지지 않았던 것이고 예수 기도로 사죄함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속에 장사 지내고 물에서 부활의 상징으로 올라온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데 이 성령은 바로 인격으로서 인격의 대우를 여러분으로부터 받기를 원하고 인격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무엇보다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귀중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은 바로 성령과 함께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약속과 같은 약속입니다. 이것을 우리 일상적인 삶의 하나만 비유하고 마치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있습니다. 한 공간에 한 집에서 삽니다. 그런데 자식이 자신의 생각을 접어두고 자기는 서운하고 억울하게 느껴질지라도 바로 부모의 원하는 마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보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쉽게 비유한다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육신에 원하는 것, 우리 육신에 좋아하는 것들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는 사람을 성령은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이미 약속된 이 은혜의 약속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와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